이제 우리는 메시지 27과에 왔습니다. 장로들의 동역의 두 번째 공과입니다. 이제 형제님들은 26과를 아마 잘 다뤘을 겁니다. 이 동역의 문제에 대해서 전반부를 다뤘을 것입니다. 복수성, 장로의 복수성도 다뤘을 것이고, 이 말은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했고, 그 유능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장로들은 몸에 축소판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고, 또 마지막에는 동역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말했습니다. 교통을 통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겠지만 그 공과는 주로 기초를 다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공과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역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동역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동역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의 교통을 볼 것이고, 장로들의 의미를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역과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부분, 이 부담을 다룰 것인데, 이번에 다룰 것이고, 또 다음에 우리가 모일 때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을 위해서 모일 때 이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함께 봉사하는 데서 장로로서 봉사할 때 최고의 것입니다. 장로들이 함께 동역한다면 이 뜻은 그들이 함께 잘 일한다는 것이고, 조화 가운데 있고, 그들이 공과들을 배워서 함께 팀으로서 봉사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서로서로에게 균형 잡히는 것이고, 그들이 앞설 때 앞서고, 뒤로 물러설 때 뒤로 물러서고, 그들이 권위의 문제를 알아야 할 때 알고, 교통 안에서의 순서를 알 때 아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의 교통의 순서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교통하는지도 알고, 어떤 것을 반대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여는지를 배우고, 서로서로에게 여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장 핵심적인 공과들, 이 장로들이 배워야 할 공과들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강합니다. 그 교회는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로마 숫자에서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로마 숫자이지요. 그것은 바로 동역의 결과입니다. 조화와 권위와 생명과 열매입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것들이죠. 그분의 교회에게 축복으로서 주님을 앙망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를 언급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의 중요성이고, 90년대에 우리가 러시아로 움직임을 가졌을 때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곳으로 이주해 갔었죠. 미국에서 또 대만에서 특별히 이주해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전시관으로 봉사했는데, 한동안이 지난 후에 이런 어떤 문제들,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누구라도 동역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을 놔두고 떠나와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의 집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합니다. 동역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구멍이 납니다. 동력이 부족하다면 일들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 생활이 실제로 주님의 일이 바로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봉사자들의 동역하는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들이 물론 또한 성도들도 동역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앞장서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일 안에서는 동역자들이 있죠. 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역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주님의 일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의 수년 동안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건축되지 않은 것은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축복이 없는 이유는 이것을 찾아보면 그 문제, 그것은 진정한 동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조건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의 비가,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 동역의 결과입니다. 뭔가 합당한 것이 있을 때 거기에 건축된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중점으로 뛰어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동역의 결과의 네 번째, 이것은 열매입니다. 여기를 먼저 보고 우리 모두에게 인상을 주기 바랍니다. 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장로들이 조화 가운데 있고 권위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무엇을 하든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다른 이들을 도울 때 그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방문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는 강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한 꾸러미의 열매들이 맺게 될 것이다. 열매가 없는 교회는 분명히 부조화의 표시요. 장로들이 조화 가운데 있을 때에는 권위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낫고 또 양육하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얻고 우리의 개인적인 득실은 작은 문제입니다. 큰 질문은 교회 안에서의 조화입니다. 이 조화는 물론 바로 동역의 첫 번째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언제든지 합당하지 않은 동역, 부족한 동역, 참된 동역이 부족할 때 교회는 분명히 부조화 가운데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길을 갖지 못한다면 수많은 혼들이 구원받지 못하죠. 많은 이들이 온전히 되지 않고 건축되지 않을 때 그 빌미는 장로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엄중한 말입니다. 그 탓은 장로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이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장로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면류관은 신실하게 목양하는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책임도 그 탓도 장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기능 발휘하지 않을 때, 목양 목자로서 기능 발휘하지 않을 때, 그런데 장로들이 합당한 동역 가운데 있을 때 조화로운 영이 산출됩니다. 이것이 권위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바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엄중한 공과를 배우게 하셔서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내용을 먼저 봤습니다. 이제 축복을 봅시다. 목표를 봅시다. 이것은 합당한 동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세 가지 결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화, 권위, 생명, 열매입니다. 열매에 대해서는 방금 읽었죠. 조화입니다. 그러한 동역으로 인해 교회는 분명 조화 가운데 있을 것이다. 교회 가운데 부조화는 완전히 장로들로 인해 발생한다. 장로들이 조화 가운데 있다면 형제자매들이 조화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로들이 조화에, 교회 안에 있는 조화의 근거입니다. 많은 여기에 중요한 문장들, 황금 같은 그런 살들이 있습니다. 이 장로치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속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조화가 교회 안에 있는 조화의 근원입니다. 교회 가운데 부조화가 있을 때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체험입니다. 교회가 부조화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형제 자매들에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조화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떠한 축복입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이해득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로들 가운데 조화가 교회 생활 안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권위입니다. 장로들의 권위는 그들의 조화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장로가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면, 그런데 장로들이 조화 가운데 있지 않다면 어떤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머리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장로들이 조화 가운데 있지 않다면 권위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종하지 않을 겁니다. 불협화음 가운데 있는 부조화 가운데 있는 장로 직분에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생명은 동역의 세 번째 결과입니다.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조화가 있는 곳에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진이 있죠? 조화? 이것은 하나입니다. 한마음한 뜻이죠. 그 이상입니다. 한마음한 뜻그 이상이죠. 조화입니다. 한 혼이 되는 것, 한 영이 되는 것, 한 생각이 되는 것,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조화가 있을 때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진이 좋습니다. 이러한 진보가 좋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조화, 권위, 그리고 생명입니다. 생명수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부활 생명은 권위로부터 나옵니다. 장로들의 권위는 그들 가운데 있는 조화에서 나오며, 여기서의 중점은 조화가 없으면, 합당한 동역이 없다면 조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화는 뭔가 달성할 수 있는 것, 도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무리의 형제들이 있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처리가 필요하고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려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이 모두가 이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되고 조화로운 오케스트라처럼 각각의 악기들이 조율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곡조로 조율되어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는 겁니다. 한 무리의 장로들이 그러한 상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조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화로운 과정이, 이러한 조화로운 상태를 갖는 과정이 바로 동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말할 때, 이 어휘로 말하면 바로 섞임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의 동역은 바로 장로들의 섞임입니다. 섞임은 주로 생명의 방식이고, 동역은 봉사를 위한 것이고, 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벌써 마지막 로마 숫자를 벌써 다뤘죠. 두 번째 것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제가 그 장을 다 보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장로들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논쟁을 하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어떤 것에 복종해야 하는지, 이 모든 율법의 규례들의 어떤 내용에 복종해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말했고, 이 이방인들 가운데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했고, 여기서의 중점은 이 모든 것들, 유대인들의 실행들이 그들에게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요구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이제는 믿는이인데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모두가 다이 구약에 속한 모세의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많은 토론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뭔가 말하고, 우리가 그러한 무거운 짐을 이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목에 멍에를 씌우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우리의 열조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멍에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결국 마지막으로는 야고보가 거기서 우두머리였죠. 거기에 있었던 권위였습니다. 그리하여 결론의 말을 주었죠. 똑같은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자, 그의 결론에서 알수 있는 것은 이 무거운 이 유대교의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중점은 아닙니다. 중점은 이 그림입니다. 어떻게 동역하는지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열린 영을 가지고 정직하게 느낌을 가지고 그 사실들에 대해 교통하고 이러한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어떤 이들은 더 체험이 있고 더 권위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듣고 또 말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말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계요 안에서 이러한 것을 다루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례입니다. 동역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제 동역의 길. A번입니다.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중점입니다.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한다. 이제 우리가 다시 장로들의 권위에 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장로직분이라고 말할 때 권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성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보좌가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것입니다. 사실상 이 주된 표시는, 참된 교회인가의 표시는 바로 성령의 권위가 있는가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권위가 있는가가 이것이 참된 교회인가에 대한 표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역을 하려면 어떻게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권위가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죠. 권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고 권위는 대리되어서 어떤 사람이 대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배에 의해서 그 성숙에 의해서 그들의 존재에 의해서입니다. 몸 안에서의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권위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기에 다만 혼돈이 있을 뿐입니다. 무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당하게 동역할 길이 없습니다. 1번. 일단 우리가 동역의 문제를 만졌다면 우리는 동역이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3차원적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A. 교회는 집이다. 따라서 집으로서 교회는 반드시 3차원적이어야 한다. 교회는 또한 몸이다. 몸으로서 교회도 반드시 3차원적이어야 한다. 2차원적이라는 것은 납작한 것입니다. 3차원적이라는 것은 뭔가 여기에 아래 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죠. 그러므로 교회는 납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축이죠. 교회는 몸입니다. 이둘다 3차원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역을 말할 때 우리는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3차원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반드시 3차원적, 즉 입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2차원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2차원적인 장로 직분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3차원적인 장로 직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권위를 가진 권위의 요소가 있는 장로 직분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장로 직분이 필요한데 동역 가운데에 있는 즉그 권위 아래에서 동역하는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3차원적이죠. 교회 안의 행정은 민주주의도 독재주의도 아닙니다. 교회 안의 행정은 사람들의 의견도 한 개인의 제한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장로치회의 8장을 말합니다. 여기에 몇몇 발췌문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을 겁니다. 그장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각에 도달하는 길이요. 합당한 느낌을 갖는 길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A번이었죠. 이제 동역의 두 번째 길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파쇄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것입니다. 누구도 파쇄되기를 기꺼이 원하지 않는다면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파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절대적인 선결 조건. 진정한 동역을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 우리의 혼이 파쇄되는 것, 우리의 혼적인 사람이 파쇄되는 것입니다. 1번. 장로들이 동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장로들이 기꺼이 파쇄되고자 해야 한다. 우리가 파쇄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동역은 불가능하다. 여기 5명의 그 파쇄되지 않은 온전한 형제들이 있다면 동역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치는 할수 있겠죠. 그들은 그 인도자들의 집회는 갖겠죠. 사업을 위한 봉사 교통은 하겠지만 이런 면에서는 동역할 수 없고 우리가 말하는 동역은 할수 없고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위한 동역은 가질 수 없습니다. 장로들이 파쇄된 후에야 그들은 어떤 일들을 토론할 때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논쟁이 있다면 그것은 파쇄되지 않았다는 표시이다. 어떤 행동이나 논쟁이 있을 때 서로 서로에게 논쟁이 있고 또 싸움도 있죠. 장로 집회 때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성질을 내는 것, 이런 일들이 장로 집회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발생합니다. 형제님들이요. 형제님들이요. 이 말은 파쇄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파쇄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파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강한 겉사람이,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자아가, 그 괴팍함이 있는 자아가 다 파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3번. 우리가 파쇄되지 않은 영과 분위기 안에서 무언가를 주장한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옳을지라도 우리는 상당한 문제를 예상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파쇄되지 않은 영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도 파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쇄된 영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입니다. 통회한 마음,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것입니다. 형제님들이여, 우리에게는 파쇄된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파쇄된 사람들, 통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서진 겉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장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것을 강요하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천연적으로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싸우거나 분투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종류의 경쟁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싸우지 않을 겁니다. 부드럽고 온유할 것이고 파쇄된 사람의 표시가 이것입니다. 4번. 우리는 항상 형제들 가운데서 파쇄된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파쇄된 사람은 누굽니까? 관용하는, 용납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되받아 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 형제님들이요, 우리에겐 이런 미덕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되게 실제로 파쇄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일이 요구된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매맞은 후에 파쇄된 사람이 될 수 있다. 겉사람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 있죠. 여기서 워치만 이영재님이 쓰신 책인데 이영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에서 말씀하셨죠. 형제님이 아는 바에 따르면, 이 형제님이 아는 바에 따르면 겉사람의 파쇄와 영의 해방, 성령의 징계, 이것과 관련된다는데 그 주제와 관련된다고 했는데, 형제님이 아시는 바에 따르면 그 마지막 공과는 워치만 형제님의 마지막으로 배운 공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했죠. 이 미숙한 사람은, 그 성숙한 사람, 사역에서 높은 지점에 도달한 그 워치만의 형제님께서 고령 훈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사람의 파쇄는 영의 해방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파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가운데 동역도 없습니다. 이 파쇄되는 것을 씹어는 열려 있어야 한다. 동역의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1번. 자신을 형제들에게 열지 않는 모든 이들은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그들이 동역하기란 불가능하다. 좀 잠잠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동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동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집회 가운데 우리가 동역할 때, 조율할 때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열려있는 것이 부족한 데서 온다. 열려있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해이다. 의견들이 있죠. 이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추측하거나 상상해서 온다면 그럴 때 항상 오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원수가 동역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심각한 무기이다. 이런 오해가 일어나고 존재할 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있을 때, 형제들 사이에 추측이 있을 때, 이러한 오해는 동역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올 때, 원수에게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C번입니다. 오해가 일어나고 존재할 때마다 동역은 끝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투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지가 없고, 오해에 대한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전히 말하고 토론하기 위해 함께 모일 수는 있지만, 오해라는 세균이 동혁의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균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종결되어야 합니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2번, 열려 있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열려 있는 것에 긍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A, 때때로 형제들 가운데 문제들이 있다. 문제들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들에 직면해야 한다. 어떤 장로들은 물과 같죠. 그냥 쉬운 길을 취하려고 합니다. 문제들을 피하려고 하죠. 그냥 놔두죠. 안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 거기에 머물고 그럴 때 문제가 더 커집니다. 어느 날이 교회를 삼킬 겁니다. 문제를 당면해야 합니다. 그것을 합당한 열려 있음으로 대면해야 합니다.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공급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공급을 받을 수도 없다. 이것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흐름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없다. 제가 어떤 집회에 있었는데 형제들이 매 집회를 참석하지만 매달마다 보이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죠. 그냥 모이죠. 그냥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때때로 웃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흐름이 없죠. 이 사람은 그 영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 흐름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일 때 여러분은 공급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이들을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동역할 수 없는 겁니다. 동역할 수가 없죠. 그냥 물과 기름이 되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개인적입니다. 이렇게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녹아져야 하고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동역입니다. 우리는 함께 섞여야 하고 한 떡이 되어야 합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은 정말 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질이 너무나 폐쇄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이고 그러므로 공개적이고 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동역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치지 맙시다. 따라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한다. D. 다른 것은 바로 겸손하되 수동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잘 동역하기 위해서 장로들은 겸손해야 하지만 우리가 물론 이것이 필요하죠. 너무 교만하지 않죠. 그러나 겸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수동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이 없을 때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맡겨버리고 여러분이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뭔가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이라는 미명 아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에 참여하기 원한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이 있다. 내 느낌을 모든 것에서 표현하기 원한다. 그렇지만 수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지만 여전히 겸손하다. 2번을 읽었습니다. 어떤 것도 막 자유롭게 말하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어떤 것에도 잘못된 장소에서 마음대로 잘못된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당한 교통을 하는데 이 장로들의 동역에서 말할 때 우리가 열대 능동적이 될때 참여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겁니다. 장로직분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것이죠. 또한 겸손하지만 긍정적입니다. 겸손하면서 능동적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고 파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파쇄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또한 십자가의 파쇄도 필요합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겸손하고 또한 능동적인 사람 혹은 긍정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2번. 다른 이들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항상 받아들여야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긴 단락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두 중점만 있죠. 동역 안에서 동역이 조절시킵니다. 동역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저 그냥 치우치죠. 우리는 다 어떤 것에서 아주 강합니다. 어떤 것에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균형 잡혀야 합니다. 동역 안에서 우리는 항상 영을 더해야 하고 조절되고자 하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나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균형을 추구합니다. 균형 잡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이 다 하는 것. 이것은 균형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반드시 조절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형제자매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께 명백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여러분이 가서 이긴 단락, 이 문단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중점들을 많은 사례가 있죠. 이형제님이 주시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된 것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고 나는 일부다. 나는 전부가 아니다. 나는 몸 안에서 섬긴다. 형제들과 함께 섬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에 있어야 하고 나의 은사를 사용해야 하고 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하고 맞습니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깨닫는 것은 나에게 맹점이 있다, 부족이 있다. 저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겐 없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진 그런 은혜가 나에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할수 있겠지만, 또한 교통에 열려 있다. 형제님은 어떻게 느낍니까? 저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때, 은혜가 가득하고 파쇄가 가득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동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역은 다시 말합니다. 조화를 가져오고 권위를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고 또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이네 가지를 갖게 되죠. 장로 직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이 체험할 때그 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27과를 마쳤습니다. 아멘.